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찾으셨으면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기다 펴 놓으시고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같이 성경책을 보지 마시고 암송이라고 그러면 좀 딱딱할 것 같고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일단 전체를 말할 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근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즉 다듬어 간다라는 거죠. 또 이제 직접적인 말씀 여기에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즉 구약 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또 교훈을 받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밝히 알고 그 길을 가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성경 아카데미 아마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한 번에도 끝이고요. 그래서 성경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이렇게 배워오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의 그 흐름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부터 그 이후에 그 말씀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거기 아주 방탕에 빠지고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벌을 내리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자, 지난 시간에 아마 호세아도 배우셨을 때 그런 말씀을 배우셨을 겁니다. 요엘서도 그랬을 것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늘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떤 뭐 마음이 무장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외형적으로 어떤 장대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하루의 철저한 훈련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루하루의 그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나가서 싸움을 할 때 당당하게 싸우질 못하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딱 직면했을 때는 아, 내가 그동안에 훈련을 열심히 할 걸이라는 나름대로 후회를 하겠죠. 자, 우리는 보이는 전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이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루하루의 훈련, 그 처음이 성경을 상고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내면으로 또 외면으로. 자,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훈련의 시작은 말씀을 상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훈련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고달픕니다. 여러분들 하루 일과 마치시고 성경 아카데미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훈련의 한 부분이에요. 훈련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 그 훈련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사소한 것, 지금 이 순간을 전심이 아닌 게으른 마음으로 한다면, 나태한 마음으로 한다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전쟁이 있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훈련의 그 첫 부분을 늘 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장하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이제 행해보는. 여러분들 개 훈련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마 개 훈련하는 걸 보셨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개가 미문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지식을 못 따라오지요. 근데 그 개에다가 사람이 주인의 말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이 행동으로 옮기게끔, 즉 주인의 말을 잘 듣게끔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개를 무슨 사냥개라든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개를 훈련시킬 때 그때는 마룻바닥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딱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개를 딱 부르는 거예요. 딱 데리고 오면 개는 벌써 먹는 게 있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고기 덩어리를 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토종 말로요, 아주 뒤지게 때려요 개를. 예. 그리고 그 고기 덩어리를 문 그 입에서, 예? 억지로 하여튼 고기 덩어리를 빼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똑같은 시점을 똑같이 반복해요. 또 고기 덩어리를 새 거를 갖다 놓고 개를 딱 데리고 오면 그러면 또 손살같이 가서 또 뭡니다. 그러면 또 몇 차례 또 때리고 고기 덩어리를 뺏어요. 그렇게 몇 번을 되풀이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개가 이제 또 이제 고기 덩어리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가서 이제 물려고 하면 이제 주인이 말 한마디 내뱉어요. 스탑 하고. 안 돼라든지, 먹지 마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또 실험을 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하여튼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젠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개를 딱 가지고 오면 개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게 여러 차례 실험을 하면. 개가 고기 덩어리를 딱 봤는데 다른 때 같으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가서 탁 물을 텐데 이제 하도 맞았으니까, 예?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기 전에 주인의 얼굴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말을 이제 올바로 이제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서 아무거나 이렇게 물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의 표정을 한번 탁 쳐다보고 주인이 말을 한마디를 딱 던져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자, 개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주인의 얼굴만 딱 봐요. 입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저것이 옳다 그러면 앞뒤 생각 안 하고 탁 가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옛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잘못된 사상이 있고 또 잘못된 교리가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을 옛날 그 습성 그대로 행하는 데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매질도 하시고 잘못됐다 책망도 하시고 그러므로서 주인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몇 번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지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딱 생기면은 말씀부터 딱 상고해보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어떤 무엇을 하고 내가 무슨 계획이 있고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하고 내 생각들을 하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표현을 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는 대로 이렇게 앞뒤 생각 안 가리고 막 했잖아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또 한동안 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이제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훈련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아모스. 왜 아모스를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지난 이 시간, 이 시대에 와서 그 아모스를 성경 아카데미라는 어떤 제목 하에 배우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갖고 성경을 상고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그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장난이 아닌 취미생활이 아닌 진짜 하루하루의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여기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아모스서를 배우는 가운데서 혹 하나님 내게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새겨주시게끔 하실는지 또 이 아모스서를 배우면서 내 생활 가운데 무엇이 또 잘못됐고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 자 훈련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모스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 1장입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참고해 가면서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로 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오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이 아모스 1장 1절로 2절에 이 아모스라는 그 선지자도 아닌,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이 아모스는 자신을 가르쳐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냥 목자라고. 그래서 여기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대한 내용은 아모스 전체를, 전체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음성을 발하셨고 목자의 초장이 애통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자, 이것을 통해서 썩 좋은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 중에 1번, 2번, 3번을 계속 쭉 해서 뭐 기자, 또 기록 연대, 시대적 배경 이렇게 좀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이제 기자는 아모스고요. 그 의미가 짐 또는 짐을 지는 사람 이렇게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C 791년서부터 739년경 정도고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여기 2번에 보면 북왕국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으로 국력이 쇠약해진 아람을 공격하여 그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였고 모압까지 공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을 찾았었잖아요. 전쟁이 없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던, 자, 그러한 때가 또 한 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호세아를 배울 때 아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있고, 여기 여로보암 2세는 이제 다른 인물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즉 BC 790년경 정도, 그때 당시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메섹을 정복하고 모압까지 공략하는, 자, 그랬는데 이 정복한 그 지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자, 아모스 1장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열왕기하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586페이지 찾으셨으면 23절부터 14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전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여기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다메섹을 정복하고 모압까지 공략했다는 사실을 이 열왕기하 14장 23절로부터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복했던 지역도 상당히 넓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시기,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이후에 그 명세상부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정도라면은 참 평안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또 승리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자, 그러한 때라면은 모든 것이 원만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번창한 반면에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적 배경의 4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적으로는 크게 번영했지만 내적으로는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됐고 현세 지향적이 됐고 즉 세상적이 됐다는 거죠. 극단적인 인본주의적 이기심이 팽배했다. 자, 속으로는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방탕을 일삼았고요. 부당한 그 세를 취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의인 학대하기를 쉬지 않고 자, 이렇게 속으로는 썩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하면서도 하나님께 뭔가 어떤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절기 하나님께 뭔가 자기네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형식으로만 남아버리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대충만 봐도 우리 시대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참 평안하고 그 옛날처럼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떤 전쟁의 위험도 좀 많이 사라지고, 뭔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움이 오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하는. 그러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 당시나 우리 시대나 너무나 흡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시대가 더 타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맨 위에. 그 결론이 뭐냐면, 겉으로는 번창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그 수평적인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는, 자,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아모스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어서 이제 쓰셨던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그 아모스의 심정이 또한 어떠하겠어요? 자, 썩어져가고 부패해져만가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심정. 아마 조금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 아모스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기록 목적도 보면 그럼 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왜 아모스를 기록했느냐면 이 시대 당시에는 완전히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자도 착취하고요. 뭐 의인 학대하기를 쉬지도 않고 부당한 세를 취득하고 요즘도 보십시오. 뭐 나라에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뭐 세금 많이 걷는 것 때문에 그 서민들이 이제 아우성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자 공의가 사라진 그런 시대. 그래서 여기 기록 목적에 보면 3번엔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왜곡하는 자들 어느 시대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준엄한 경고를 주고 있다. 기록 목적이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의 정도가 이 아모스 시대보다도 더한 현대를 사는 우리. 이 세상은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더 타락했지요. 자, 이 시대를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완전히 그 종교적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자, 그때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어서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서의 주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번영했지만 아주 안일함에 빠지고 방종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그리고 심판이 주어지게 된 이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 그 다음에 심판받는 과정, 그리고 심판받고 난 이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6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보고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자, 인물 연구에 대해서 아모스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서 드고아 목자 중 한 사람을 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자신도 말했잖아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7장.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예. 자, 여기 보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자, 그래서 이 인물 연구 아모스 하면은 일단 아모스를 기록한, 예? 이 아모스를 우리 먼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모스를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연구를 공부를 해보면. 자, 그런데 이 아모스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양떼를 따를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전하는 것 뿐이라고. 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차 들었던 말씀, 충실하고 성실된 사람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아모스도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지 않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양떼를 따를 때에, 그러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충성 때에. 괜히 헛된 꿈을 꾸지도 않았고. 자, 아모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물 연구에다 쭉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드온 아시죠? 사사로서 쓰임을 받아요.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도 니를 포도주 틀에서, 틀에서 그 타작할 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성되이 행한 사람.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쓰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 실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거기서 부르셨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자기 일에 아주 그냥 성실하게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늘 불평불만하고 뭔가 신앙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는 사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뭐 직장생활도 아주 그냥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떼를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그냥 두말하지 않고 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일에 아주 성실되게 충성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자, 이 아모스의 그 아모스라는 사람의 그 인물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마태복음 25장을 먼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에 지금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6절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 그건 좀 오타를 친 것 같은데요. 오타를 친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26절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죠. 26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찾으셨으면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깨끗하게 하면 자신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것으로서 예비함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 아모스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을 하는. 자, 우리도 그래서 자기 일에 충성하고요. 그 다음에 늘 자신을 이 세상과 구별되고 깨끗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아모스를 쓰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충성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이제 개요를 좀 볼까요? 7번의 개요하고 밑에 그림이 좀 있습니다. 개요하고 첫 번째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과 2장의 내용은 죄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는 블레셋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자,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무슨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고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은 모압하고 그 다음에 유다하고 이스라엘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쭉 나열해 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죄를 나열하는, 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1장서부터 그러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각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서너 가지 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1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그들이 어떠한 죄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다스리시고 절대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심판주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뭐 화가 난다든지 반복되는 일을 계속해서 했을 때 화를 낼 때 그러잖아요. 너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제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너 가지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만 나타나도 그 가만두지 않는데 말이에요. 뭐 정죄를 하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딱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두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세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지,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2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러면 서너 가지가 몇 가지예요? 서너 가지 죄라고 그랬는데 서너 가지가 몇 가지를 말해요? 예? 몇 가지요?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서너 가지가 몇 가지예요? 예. 네 가지. 글자 그대로 서너 가지. 그죠? 예. 세네 가지. 예. 그런데 이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제 죄를 나열하죠.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한 가지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두 가지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세 가지입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네 가지죠.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다섯 가지죠.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섯 가지입니다.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일곱 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가 꼭 서너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이 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때 죄를 많이 지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느냐면 돌이킬 수 있도록. 예.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나라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다의 죄를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완전히 죄로 물든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겉으로는 아주 외형적으로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번창하고 무언가 평안해 보이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진짜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그 유인물에게 왜 그림을 그렸느냐면 이게 맨 위에 이제 다메섹이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윗부분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 표시를 좀 해놓은 것은요 호수를 두 가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아래는 사해고. 그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처음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요 그랬습니다. 다메섹. 다메섹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했어요.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가사로 갔잖아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두로로 갔고 암몬, 그 다음에 에돔으로 갔죠. 두로에서 에돔, 그래서 에돔에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 드고아라는 게 남유다 쪽에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로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주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그리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 사건 아시죠? 그때 아간이 바친 물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딱 끄집어냈어요. 모든 사람들 다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러죠? 유다 지파가 뽑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지파를 딱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을 족속을 뽑았죠. 그 다음에 가족을 뽑고 그 다음에 각 남자를 뽑고 그 각 남자 중에서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좁혀나가잖아요. 그죠? 뭐 전체 다 타락을 했는데 뭐 여기 나오는 뭐 다메섹 뭐 여기 블레셋 두로 뭐 에돔 다 타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이방인들 문제뿐만 아니라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한 그냥. 그래서 결과적으로 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좁혀 들어가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좁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았잖아요. 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1장과 2장은 죄에 대한 나열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3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권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죠?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자, 그렇게 해서 6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권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적 기획 여유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 자, 아모스, 그 중에서 아모스 4장을 대표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아모스 4장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성경책에다 표시를 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완악했고, 그들의 길을 고집했고, 돌이키지 아니했는지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9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죠.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몇 번이죠? 몇 번이에요? 다섯 번.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면은요, 너 삼세번이다. 그러죠? 아니요, 심각하게 말하지. 너 삼세번이야. 근데 다섯 번이 벌써.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섯 번씩이나. 이 말을 들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해보면 이 시대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참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귀에 들리게 하시고 양심에 호소하시잖아요. 자, 이 시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가 좋은 마음의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줬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을 거절했으니까 심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너희들 각오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접했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심판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너 이제 각오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을 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설명하잖아요. 예? 너희들 돌이킬 수 있도록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 각오하라. 각오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높은 곳을 밟는 자 하나님.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인내심도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너희들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각오하라고 하면서, 예? 내가 누군지 그걸 다시 한번 또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집회 때 자주 쓰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늘 그 눈에 익은 말씀을 보면 아주 좋잖아요. 자, 우리가 전도집회 때 사용했던 이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단락단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그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도 안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권면해 주잖아요. 그 권면을 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직접적인 권면도 하잖아요. 찾아가서. 때로는 진짜 무릎을 꿇고 울기까지 할 때도 있어요. 권면할 때. 그런데도 그것을 참 그 끝까지 이렇게 뿌리치는 그랬을 때의 그 심정이 어떠하겠느냐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권유하는데도. 그래서 이 아모스 4장에 대해서는 너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형벌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너희들은 각오하라.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 심판을 맞이하라고 하라. 그 말씀하고 그 심판을 내리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하고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진흥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아모스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고 그랬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누구겠어요? 아모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희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싫어하잖아요. 괜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저는 이거 성경을 보다가요. 울음꾼이 따로 있어요. 울어주는 사람. 곡하는 사람. 초상집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실컷 만나서 막 인사하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막 하다가도 예? 그 앞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그냥 어떨 때 보면은 쇼 같아요. 예? 쇼 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뭐 자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상에 나갈 때 그렇게 막 곡하잖아요. 그죠? 옛날서부터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울음꾼. 이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지나간다라는 게 예? 뭐 예수님이 뭐 이적을 나타내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거하고는 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자, 계속해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너희가 그 바라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 그것은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요.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의 날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그렇게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예? 정신적인 징계가 있고 신체적인 징계가 있고 물질적인 징계가 있고 징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참 어쩌면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한 개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자기를 고집하는, 예? 사울처럼 말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예?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고집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체면 생각하고 예? 사람들 의식하고 말이에요. 예?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 예?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도 듣고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권면의 말씀도 하고 그러면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 길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저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고집 피우는.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고집 피우는 것이 아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모스 6장 4절 4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이해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 이들의 실상을 계속 고발하잖아요.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비파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그러죠? 자,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실상을 이제 아주 밝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절을 보면 7장서부터 9장까지는 다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들이 도대체가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황충이죠.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모스가 중보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재앙이죠.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즉 아모스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게 보이신 것은 그랬으니까 이거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네? 형벌을 내리시기로 황충과 불. 그랬는데 아모스가 중보의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실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성경 아카데미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서도 완전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러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죠. 그때서부터 저주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람.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 그건 굉장히 다양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형제 자매들 기억 속에서 잊혀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저보다도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이고,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제에 있다 그러면은 저를 늘 이렇게 데리고 갔던 그런 한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의 그 성유를 참 잊지는 못합니다. 구원받고 났으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디 모임이 있다 그러면 늘 그냥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데려가주고 그런 이제 한 분이 있었는데. 자,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이제 알고 기억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서로 만나고 그러면 서로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서부턴가 곁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형제 자매들 눈에 아주 듬성듬성 뜨문뜨문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멀어져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새로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형제 자매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거예요. 잊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심령이 메말라져 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야 또 요엘이나 아모스 참 이게 중보기도를 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끝까지 돌이키질 않았잖아요. 자,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정말 아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형제 자매들 그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야만 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끊임이 없이 되어져야만 하는 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까딱 잘못 생각하면 내가 뭔가 뭐 결단력이 있고 의지력이 강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 그 기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미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곁길이 있고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에도 그 기도해주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 여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겠다는 것에서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어요. 자, 그 다음에 보여준 환상이 다림줄이었습니다. 7절. 7절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은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러분 그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그 건축 계통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알기 쉬우실 것 같은데 그 건물 지을 때 하다못해 뭐 담장을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 담장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예?
무턱대고 이렇게 세울 수가, 뭐 막대기로 손 하나 쭉 그어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림질이라는 것은 그, 수평이나 어떤 그 수직을 확실하게 이렇게 기준 삼아서 해주는 것. 여러분들 그 목줄 보셨죠? 응? 담장 이렇게 쌓을 때라든지 건물할 때 이렇게 그 줄에다가요, 목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당겨다 탁 놓으면은 일자가 탁 생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담을 쌓든지, 응? 어떤 건물을 쌓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아주 수직, 수평을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렇처럼 이 공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이 공의의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이 북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악을 정확히 죄가지고 그 그대로 보응을 해주겠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띄우고 그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여주는 환상이 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이 줄이 아닙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다림줄입니다. 예? 어떤 분이 자꾸 성경에 다림이 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자, 그 다음에 8장.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자,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대 여름실과 한 광주리입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과실을 다 걷어들이면 과실이 달렸을 때는 아주 풍성하고 아주 좀 풍요롭게 보이잖아요. 근데 과실을 다 걷어들이면 이제 나무만 남으니까 이제 가지만 남으니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 여름실과 한 광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환상인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아모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완전히 이제 박살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박살나겠다고. 너희들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아모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모스 하면. 아모스 하면, 아, 아모스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 늘 사용하는 말씀이 아모스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것도 전도집회한테 자주 접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자주, 접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내가 보니 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아모스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라는 말이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요. 선지자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이 아모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무턱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시고 예? 그 다음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홍수로서 물로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을 노아에게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셨고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것을 보고 듣고 받은 선지자들은 그걸 또 전했어요. 그러니 홍수로서 심판을 작정하게 된 그 상황을 들었던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으며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를 보았던 아모스 그의 심정이 또한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아모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다 선포했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는 해답을 받았어요. 예? 문제가 있고 해답까지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 얼마나 멍청해요? 아니 해답까지 줬잖아요. 해답까지. 예? 이 길을 가면 너희가 멸망한다고 해답까지 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고 미련스러울 수 있을까? 예? 그렇다면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생활 속에 없는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한데도 이스라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지 말씀을 비추어 보고 권면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나타났으면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근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이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 혹 그런 일들이 있다면 고쳐야만 하는.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 고쳐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접하는 그 순간에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탁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자,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모스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너무나 아주 그냥 암울한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아모스는 올바른 말을 전하는데 그 올바른 말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자, 이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그냥 탁 놔버릴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은 손을 탁 놓지 않으셨어요. 9장 후반에 가면 아모스가 몇 장까지 있어요? 예, 참 하여튼 빨리 이렇게 아시네요. 아모스가 9장까지 있습니다. 예, 제가 9장을 먼저 말씀을 했어요. 예? 자, 9장까지 있는데 9장 후반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완전히 멸절이에요. 예?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뭐 미쁨이 있고 진실된 게 있고 예?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스겔 36장에 그 말씀 아시죠? 예? 더러워진 나의 이름을 예?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해 봤던 것이 두 번째 페이지를 이제 다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5절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자,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잘 분별한다.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을 하는데 시대는 분변치 못한다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하, 소나기가 오겠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아하, 덥겠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 오늘은 날이 안 좋겠다. 근데 저녁에 아주 붉은 노을이 있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지요. 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그렇게 잘도 안다는 거죠. 근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변치 못하느냐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아모스뿐만 아니라요, 뭐 요엘서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그 구약시대 때 기록된 그 여러가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아는 거예요. 자, 알았다면 그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교훈이 왜 교훈이에요? 그것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교훈은 존재하잖아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런 것을 알 때마다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라는 이 책망의 말씀이 혹시 우리도 생활하는 가운데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흔히 해답을 아는 상태에서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자,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어졌고 그들이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주 번잡한 생각, 복잡한 거. 어떤 온갖 세상의 염려과 근심, 걱정. 자,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스리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 아모스서 전체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썩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 1장하고 2장은 죄에 대한 나열이고, 3장서부터 6장까지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겠다고. 자, 이 아모스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모스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모스 전체의 흐름을 봤으니까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하,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형벌이 있구나. 형벌이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형벌에 대한 징계를 더욱더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유인물 중에 마지막 장을 보면 8번의 심판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까 우리가 봤죠.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여기에 뭐 그 성경 규절을 내용은 적지 않고 성경 규절만 적어놨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했을 때 시편 102편 25절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설명하면서 땅이 내려가고 깊은 골짜기가 내려가고 땅은 솟았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산이 아주 높게 솟고 또 한쪽은 깊이 내려가는,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을 지으신, 그리고 바람도 창조하신. 자, 시간상 이것은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지, 그런 성경 구절들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6번에 가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라는 말씀도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시라 할 때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그분. 그분이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이제 각오하라, 그러면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는 그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의 말씀을 늘 접하고 잘못된 것이 나타나서 책망이 나타나고 권면이 나타나서 잘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교훈 받을 수 있어요. 9번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못 맺었잖아요. 죄와 타협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 관계도 올바르게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 옆으로 그 사랑과 공의가 행해지게끔 되죠.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요한일서 4장 20절을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 옆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정말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가는. 그러나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심은 현세지향적이었잖아요. 세상에만 마음이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저 구원받은 자의 관심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자, 그것이 아주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이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죄가 생기게 되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것 중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하고도 잘못된 관계를 맺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다분히 세상적인 것을 찾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에 빠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결코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와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3장 1절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됐습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응?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 위의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응?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캐나다에 가면 쌍둥이 건물이 있는데요. 한쪽 건물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가이드가 아주 설명을 잘해요. 아주 그냥 그 세상 말로 혼이 쏙 빠지게끔, 그렇게 아주 참 말도 아주 잘하고. 같이 타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건물 옆에 건물로 이제 건너가시면 통로를 이용해서 이 건물로 이제 가시자고 문을 싹 열리면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에 정신 팔려가지고요. 가시죠. 그러면 싹 하다가 으악 하고 소리 질러요. 왜냐하면 이 쌍둥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그 사이를 이렇게 그 벽돌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높은 데를. 그러니까 실컷 얘기 듣고 재밌고 가다가 자 가시죠.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가서 우악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밑에가 다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그냥 뭐 예. 잡을 게 있어서 말이죠. 그냥 막 예. 엉금엉금 키고 그냥 그때 가이드가 한마디 이렇게 툭 던져요. 옆에, 밑에 쳐다보지 말고 위만 쳐다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현기증 안 나고. 예,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복잡한 게 많아요. 현기증 나는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예. 참 제가 그거 보고 참 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아주 알아줬어요. 그렇다 이거예요, 진짜.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의 것 생각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교훈 중에 3번. 이제 이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말씀을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의 채찍이 내려졌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도 범죄할 때는 반드시 징계의 채찍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예? 자부심 갖잖아요. 선민이면 뭐예요? 죄를 지으면 그냥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자, 우리도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을, 드시는 것뿐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휘둘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고 죄를 늘 경계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늘 긴장 상태예요. 그 다음에 4번, 잘못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 속히 돌이켜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하고 그러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중심을 향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죽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그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돌이키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질 않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아주 그냥 이를 꽉 담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아주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입을 꽉 담을고 아주 그냥. 근데 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천방지축으로 뭐 왔다 갔다, 교회당 왔다 갔다가, 모임에 왔다 갔다가.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신앙생활이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형제자매들 만났을 때만 아주 겸손한 게 보이고, 예? 말 표현도 아주 부드럽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 운전하고 갈 때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운전할 때 특히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운전하고 탁 가는데, 갑자기 탁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지 해가면서요. 같이 이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형제자매들을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뭐 세상 사람들하고 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위선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근데 참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로 인해서 참 스스로 마음에 아주 자책감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많죠. 그런 걸 한번 보셨어요? 내가 나 때문에 부끄럽고 내가 나 때문에 속상한 날은 눈 덮인 들판으로 달려가 시린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다. 하나님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래요.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면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제가 또 그렇게 또 실수했다고. 자 그러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고의적으로 아닌 실수로 해서 그랬다면은 반드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가르쳐서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탁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는 잘못된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기 길 고집하고 갔잖아요. 예,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죄도 죄지만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모스에서 그것을 봤잖아요. 예, 죄도 죄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만 합니다.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이라는 그 죄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까지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용서를 빌고 진짜 회개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잘못한 것이 나타났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니오라는 말은 없어요. 네? 네만 있습니다. 네. 그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사정이 이런데요. 내 생각이 이런데요. 내 경험이 이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데요. 그것은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전파하라 그냥 했잖아요. 순종이었어요. 그 사명을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우리도.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다음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죽은 그 예수, 그를 전파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파했어요. 다시 붙잡아놓고 이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 당연하다. 응?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포를 놓는 말이나 두렵게 하는 말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는 배우면 배울수록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겉으로는 외형적으로 아주 번창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그 가운데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그러나 끝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복하시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문제, 내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교훈을 받았으면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심으로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자.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아모스를 지금 상고했잖아요. 그 말씀을 상고했으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예? 아니요. 이 사람이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우리의 훈련은 첫 번째가 성경 상고입니다. 그래 했으면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보여주세요. 뭐 메모지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잘못한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거 다시 반복되게 실수하지 않하도록 아주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상고한 거 하고 그 교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아주 탁 작심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다 풀어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받은 교훈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하여튼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야 할 험난한 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딪혀야만 하는 아주 거센 파도들도 많이 있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자, 앞으로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것을 먼저 알고 마음에 탁 작심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그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소망의 확실함을 갖고 가야만 하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파손되어버려요. 실족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을 갖고 소망의 확신을 갖고 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나타나는 그런 장애물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린뜰 역할만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그런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됐으면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갈등들은, 걱정들은 늘 디딤돌 역할만 되는 거예요. 아, 저기 걸림돌 역할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정말 도를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아모스, 거기서 받았던 교훈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장소로 인도하셨고 그 오래전에 기록된 아모스를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늘 간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발자국 살아갈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그 시대 당시 있었던 그 모든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고 같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고 더욱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요.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길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